오늘 우리와 함께 2시간 강의를 해주실 분은 국민대학교 이호성 교수님이시고, 이호성 교수님은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들의 모임, 이렇게 해서 정경호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한 6천 명 정도 전국의 교수들이 여기 이제 가입을 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공동대표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호성 교수님이 제게 한 3주 전쯤에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 책의 이름이 위선자들 이렇게 돼 있고, 부제목이 새로운 수탈개국과 전체주의의 민낯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밀로반 질라스라고 하는 분이 과거 유고슬라비아에 거의 공산당 탑에 올라갔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공산주의의 실체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책을 이제 저술을 했고, 우리 이호선 교수님께서 이것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면에서 저자 직강이나 비슷한 그런 건데, 우리 이호성 교수님 모시고, 공산주의가 무언가, 이 위선과 그 다음에 기만, 그 거짓이 무엇인가, 이거를 한 2시간에 걸쳐서 듣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저 위선자들의 뿌리, 어디에 있는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자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일반 민중들을 기만하고 폭압을 하고 있죠. 그 형태가 어떤지 아마 강론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시간에 제가 공산주의자들의 말에 대해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 그런 것처럼, 당연한 말도, 저들이 하는 당연한 말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들의 언어 속에는 꼭그 노림수가 있습니다.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 평등, 민주, 민족, 국가, 법치주의, 이런 말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들이 쓰고 있는 말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저들의 전략, 저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저 사람들의 말은 늘 거창하고 추상적이죠. 저렇게 거창하고 추상적인 말을 쓰는 이유는, 그래야만 이제 일단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죠? 핑계될 수 있고. 또, 근본적으로 이 혁명 자체가 유토피아를 약속을 했습니다. 계급이 없는 사회. 환상을 심어준 것이죠. 그 환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환상에다 가둬놓기 위해서는 계속 언어적인 조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밀로반 질라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주의 혁명처럼 이례적인 전제 조건들을 허다하게 필요로 하는 혁명은 없으며 또한 약속만 많고 성취한 것이 없는 혁명도 없다. 약속은 무지무지 많이 했죠. 이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제 조건들을 많이 겁니다. 탓하는 것. 탓하는 거 많이 보시죠. 정권 잡은 지 언젠데 안 되면 다 과거 정권 탓이라고 하죠. 과거 정권, 직전 정권이 아닙니다. 뭐, 거슬러 올라가서 몇십 년 전에 탓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마 조선 탓이라고 그러기도 할 겁니다. 정안 되면 인민, 민중의 탓이라고 그럴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스탈린이 정권을 잡고 나서 처음에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의식을 높이 높이 찬양을 합니다. 저들의 계급적 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고 놨잖아요. 핑계댈 게 없잖아요. 나중에 인민들의 계급의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계급의식의 교양을 누가 담당하냐? 경찰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가 안 되면 아직까지 뭐가 안 됐다. 여러분 동물농장 혹시 보시면 거기 그런 얘기 나오죠. 뭐 외부의 적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외부의 적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탓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속 언어에다가 이걸 또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과거의 적을 소환하든가 순간을 모면하든가. 그래서 지금 당장, 야, 우리 괴로워. 너희들 자유를 다못 주는 거 맞는데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 아직까지 바깥에 적들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참아야 돼. 언제까지? 그 기약이 없는 것이죠. 지금은 신용카드로 다 결제를 하기 때문에 외상이라는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가게에 가면 오늘은 현금, 내일은 외상 뭐 그렇게 써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늘 가면 외상이 되는 건 내일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현금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의 언어적인 그 기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이들이 같은 말을 쓸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자기 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는 낱말은 같지만 그 표현과 의미라든지 그 내포된 암시라든지 이게 막 자기들만이 아는 아주 독특한 용어인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일단 노동자들을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속였는가. 당연히 공산혁명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 모두가 잘 살자 그리고 특히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자유가 왔습니까? 러시아에서 소비에트로 넘어가고 소비에트의 그 후에 진행된 여러 과정을 보면 오히려 강제 노동이 들어왔을 뿐입니다. 노동시장이 계급에 의해서 집단 소유라고 하는 그 뒤에 숨어있는 계급에 의해서 독점이 됐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는 더 선택의 여지가 없고 노동시장은 더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노동자는 더 속박이 되는 그런 신세로 몰리게 말았는데 질라스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혁명으로 인해서 취업의 자유가 제한됐는데 완전한 제한이 언제 이루어졌냐? 새로운 계급이 형성된 후에. 새로운 계급이 이제 고용주가 된 겁니다. 전에는 자본가들이 고용주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탈당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새로운 계급이 고용주가 돼서 노동자들을 수탈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련에서 1940년에 그 취업 자유를 이제 금하는 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3일 이상 무단 결근하면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완전 노예 노동이죠. 자발적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감옥에 들어가서 노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노동수용소에서 노동하나 일반 사회에서 노동자로서 어디 직장 배정받아갖고 3일 이상 결근하면 감옥 가야 되고 의무적으로 평생을 거기서 살아야 되고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노동자들이 사실상 자유를 뺏겼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자유를 허용했던 자유를 약속했던 혁명가들 공산혁명가들이 실제로 노동가들의 가장 큰 고용주, 탈취하는 고용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늘 끊임없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완전 고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완전 고용이 쉽죠. 우리 군대 가 있는 사람들 실업자 통계에 잡힙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 실업자 통계에 잡힙니까? 완전 고용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군대 다 가게 하거나 캠프 다 집어넣으면 완전 고용되는 것입니다. 그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경제적인 아주 극단적인 비효율성을 갖고 온 결과로서만 달성되는 것이 완전 고용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대외적으로 자기들 이제 선전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공산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장이,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유일한 고용주의 국가, 사실은 당, 계급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냐?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냐? 없습니다. 다인의 진화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인의 진화론에 의해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애정, 동정, 배려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생존만이 있는 것입니다. 동정과 배려 이런 것들은 언제 쓰는 것이냐? 민중들을 선동할 때, 그들의 감성을 자극할 때만 쓰는 것이지 이들이 실제로 노동자들을 보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그 물질과 같이 이렇게 인간적인 특성은 다 무시되고 물질로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물건을 여기저기 자원을 배치하듯이 사람도 거기에 따라서 배치하는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지배 집단, 새로운 지배 집단이 계속해서 뭐 노동자의 천국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그 대외적으로 선전을 하게 됩니다. 뭐 노동 시간에 관한 거, 휴가, 보험, 특히 뭐 여성의 뭐 복지에 대한 처우, 뭐 권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 안에 따지고 보면 뭘 하자는 것이냐면 바로 노동력 착취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갈수록 이 질라스가 봤을 때도 이러한 조치들이 대부분 뭐냐? 대부분 명목에 그치는 것이고 갈수록 점점 해로운 성격을 띠게 됩니다. 누구한테? 노동자들 자신에게 정말 해로운 노동자들을 탈취하는 수단으로 변질을 내는 것이지 결코 노동자들을 인간으로 보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하고 그런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절대 금물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자유가 왜 위험하냐? 그 자유 속에는 왜 너희만 관리하지? 왜 우리는 관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지? 라고 하는 불만이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코 자유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자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슨 진보를 한다고요? 진보가 공산주의입니까? 소련에서 강제 노동이 폐지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흘 이상 무단 결근하면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법이 폐지된 것이 1956년 4월이었습니다. 스탈린 죽은 다음입니다. 밀로반 질라스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탈린 사망 후에 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강제 노동 폐지가 공산주의가 이룩한 가장 놀라운 진보입니다. 이런 진보를 입에 달고 진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진보인지 다시 한번 용어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위한다고 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기만당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쓰는 용어는 도대체 뭘까? 공산주의자들에게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새로운 계급 실제로 드러나는 소득만 해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1935년에 조사된 겁니다. 소련 노동자의 연평균 임금이 1800루블. 근데 지구당 위원회 비서 봉급과 수당이 연 4만 5천 루블. 노동자 평균 월급보다 25배가 많습니다. 웬만한 뭐 CEO, 평사원과 CEO, 그 대기업의, 아주 대기업의 그 CEO 급여 차이가 있는 것이죠. 뭐 때문에 이렇게 봤습니까? 바로 권력이라고 하는 정점, 권력이라고 하는 그 길목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수탈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경제적인 문제는 그렇다 그러고 그러면 정치적인 문호는 개방되느냐? 밑에는 개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위직들에 대해서는. 하위직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덕목은 역량, 능력, 인성, 인성이 있으면 안 되죠. 오로지 뭐라고 했습니까? 헌신과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헌신과 충성이 있으면 당원 같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위직까지는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열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어느 사회보다 폐쇄적인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북한의 계급이 몇 계급으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절대 그 계층과 계층 사이를 뛰어넘을 수 없는 카스트 같은 카스트보다 더 지독한 계층 구조로 이어진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고 그 위 정점에 새로운 수탈 계급이 딱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배타적인 것이. 자, 공산주의자들에게 민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밀로반 질라스가 아주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야 자유의 양이 얼마나 있느냐? 자유가 보편적이냐? 계급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실질적으로 허용되느냐? 그 자유의 양이 많으냐? 이걸 가지고 민주와 비민주를 따져야 되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 멋대로 민주주의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르주아적인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것. 이때 사회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회적 소유를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 계급적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쓸 때 사람은 민주적으로 하자라고 할 때 머릿속에는 이미 민주적으로 합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우리 계층의 이익에 맞도록 합시다. 우리 뜻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민주적으로 합시다 그러면 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하자고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민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민주라는 말을 잘 쓰는데 언제 쓰냐. 힘이 열세일 때는 민주라고 하는 말을 진짜 민주적으로 하자고 합니다. 보호받기 때문에. 소수일 때는 민주적으로 하자고 하고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민주라고 하는 말이 그럴듯한 말이기 때문에 계속 민주 외칩니다. 그래야 투쟁이 쉽고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민주의 투사를 자처하고 나간 거죠. 그렇지만 힘이 우세할 때는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했던 두 가지 유형의 민주의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부르주아 민주와 사회주의적 민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적 민주, 우리식의 계급적 민주가 아닌 모든 민주들을 다 숙청하고 타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면 전부 싹 낙인을 찍는 거죠. 자, 우리 지금 정치에서도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국회에서 소수일 때 다 무슨 상임위도 어떻게 나눠야 되고 거기에 법사위원장은 자기들이 가져가야 이게 견제와 균형이 되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때요?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열세일 때는 민주를 얘기했어. 투쟁의 수단으로 민주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와 사회주의적 민주라고 하는 용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그 용어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준에서 지금의 현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민주라고 하는 뭐냐? 자기들은 독재를 해도 그것은 민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민주라고 완전한 민주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고 하는 것은 계급을 철폐하게 한 것으로서 그 독재는 독재가 아니고 심지어는 이게 진보적이다. 그 독재가 심지어 자유적이다. 자기들이 하는 이 독재는 진보적이고 자유적이다. 아마 조만간 어떠한 형태의 입법적인 막 폭주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다 민주적인 것으로 국민의 대의로 다 밀어붙일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민족이란 사실은 계급과는 양립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 마르크스가 봤을 때, 레닌이 봤을 때 사람은, 인류는 어떤 계급에 속한 계급적 동물이지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생물학적으로 나누는 것은 아주 전근대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민족을 얘기하잖아요. 언제 씁니까? 선전선동을 할 때 민족이란 말을 씁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히틀러가 독소 불가 침략을 깨고 히틀러가 독일을 쳐들어갔죠. 맞아, 소련을 쳐들어갔죠. 그런데 이미 그 소비에트 민중들이 너무 많이 이 공산당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전 의사가 별로 없었어요. 초기에. 그랬는데 히틀러가 좀 오바를 했어요. 자기들 그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얘기하면서 다 들어가면 저 슬라브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슬라브 민족, 이 러시아 민족, 이 사람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항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항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스탈린이 가만 보니까 계급 투쟁을 위해서 독일과 맞서라. 저 우리의 그 신성한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파시스트 무리들과 싸워라 이렇게 선동을 아무리 해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자라고 말이 잘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전 초기에 스탈린이 한두 번 계급투쟁으로서의 대독항전을 얘기한 것 빼고는 그 후에는 종전까지 한 번도 계급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다 민족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 전까지 민족은 없어져야 할 것이었는데도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갖다 쓰는 것이 바로 민족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지금 많이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죽창가를 부르던 사람 기억하십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정말 편의적으로 갖다 붙이는 아주 선동적인 용어입니다. 자, 국가라고 하는 것, 이 사람들 국가라고 하는 말, 아까 국가자본주의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부패덩어리, 적폐의 대상, 이 이미지가 딱 있다 그랬죠. 레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레닌이 뭐라고 했냐면 레닌은 국가는 몽둥이다 그랬습니다. 곤봉이라고 했습니다. 클럽이라고 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도구다. 왜냐하면 짜르 체제 내에서 그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을 국가기관이 다 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전복의 대상이지 그 국가라고 하는 틀을 필요하면 가져가는 것이지 원래는 없어져야 될 것으로 봤던 것이 이 사람들의 국가가 아니고 지금도 그 국가와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애국심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애국심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애당심입니다. 전체주의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국가를 다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나치도 그랬습니다. 그 나치 독일이 보면 경찰국장 밑에다가 내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다 밑에 뒀습니다. 그 한나 아렌트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람 그 얘기를 보면 소련에서도 진정한 정부와 표면상의 정부 두 개죠. 두 개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북한으로 말하면 정무원이라고 하는 내각이 있습니다. 그 껍데기죠. 그 사람들은 뭐 경제정책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책임 너도 책임 있다 그러고 뭐 총살이나 당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 실권 없습니다. 뭐 총리라고 왔다 갔다 하지만 저 껍데기인 거죠. 뒤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당이 있는 것이죠. 그 당제 당을 핵심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비밀 정치경찰입니다. 그래서 나치와 소비에트의 공통점은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껍데기 거기 그 가면인 것입니다. 뒤에 조종하는 게 따로 있는 것이죠. 국가는 어디까지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도 어떤 그림자냐? 타도 되었어야 할 정서적으로는 정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그걸 그런 이름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쓰는 것뿐이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으나 마나 하는 걸리적거리는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 법치주의라는 것도 굉장히 아주 야바이꾼들이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말 영어로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Rule of law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지 않고 법이 지배하는. 근데 rule by law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법의 이름을 빌어서. 그때의 법은 뭡니까? 껍데기의 법이고 명목상의 법이죠. 그냥 뭐 다 통과시켜 놓고 뭐 상임이고 뭐 그 지금 뭐 기립해가지고 하고 박수치고 끝나는 그런 법. 그게 법이라면 그것마저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걸 명목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그걸 채찍으로 삼아서 휘두르는 거죠.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국회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rule by law입니다. 그 법치주의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 그걸 갖다가 법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법치주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레닌부터가 이 공산주의자들에게서 법치주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입법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것. 레닌 때부터 이것은 딱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당 체제, 당 하나 속에 입법과 행정을 다 이제 몰아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능한 정부가 나온 겁니다. 전능한 정부가 나온 거죠. 지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 보면 당, 정, 청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당, 정, 청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우리 누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진짜 다 합니다. 그것도 뭐의 이름을 빌어서? 법의 이름을 빌어서. 입법과 행정이 하나가 되고 전능한 올마이티, 올마이티, 올마이티 가시 아니라 올마이티 가반만 올마이티 정부가 되는 것이. 이 전능한 정부가 되니까 뭡니까? 이게 부패하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다 나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는 데서 다 나태하게 된 거. 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얘기했죠. 그냥 우리는 부패하게 돼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법권이 견제를 못하면 이거 종착역이 없는 끝이 없는 부패로 가게 되는 거죠. 공산주의 체제에서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중국의 마오쩌둥도 중국에서 삼권분립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살아있을 때 얘기했습니다. 질라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포 권한을 행사하는 자들은 또한 심판과 형벌 집행권까지 갖는다. 이 집단들은 폐쇄적이다. 행정부, 입법부, 수사기관, 법원 및 형벌 집행기관들은 하나이고 동일하다. 옛날에 판관 포청천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수사하고 자기가 작두 대량하고 이랬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거죠. 그래도 판관 포청천은 정의의 감정이라도 있었지. 이거는 자기 이익에 반하는 것, 자기 이념에 대우해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처단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법은 엄격하게 그러면 다 적용되냐? 아니죠. 민중만 법 아래에 있고 새로운 계급은 법 위에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자신들은 법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구멍이나 예외를 남겨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어의 유희, 말장난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 이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엿장수의 그 가위 같은 것이죠. 뭐 여기 이만큼 잘랐다, 저기 잘랐다, 저기 잘랐다. 미운 놈은 아주 조금 주고 자기 편은 그냥 아예 그냥 놔두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법 아래, 누구는 법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뭐 무슨, 공식적으로 그러겠죠. 모든 사람들이 법 아래 평등하다. 만민 평등주의.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이게 조건부로 허락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게, 이 법은 누구한테 허락되는 사회주의의 적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사회주의 적들이 아닌 사람들만 법률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제가 그 어느 탈북자가 강제 수용소에 있다가 탈북한 사람이 쓴 책을 하나 봤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동무. 그죠? 동무라는 말. 동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평등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또 뭐 동무, 뭐 동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용소에서는 수용소에 있는 그 죄수들, 죄수 아니죠. 사실은 그 정치범들이죠. 거기 갇혀 있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간수들, 거기 그 지키고 있는 군인들한테 동무라는 말을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실제로 자기가 목격을 했는데 어떤 이제 새로 금방 들어온 그 죄수죠. 죄수가 그 간수한테 뭐 동무 이렇게 했다가 그 자리에서 아주 죽도록 맞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내가 왜 네 동무냐? 여기서 말하는 누굽니까? 사회주의의 적이기 때문에. 나를 동무라 부르는 것은 나에 대한 모욕이다. 그래서 거기서는 모두 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거기서 죄수들은 모든 군대, 그 경비대 간수들을 다 상대로 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동무라는 말은 절대로 못 쓴다고 합니다. 계급이 철저하게 나눠지는 것이 이념에 따라서. 법이 적용됩니까? 고무줄 같은 법이라도 이 사람들한테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 바로 뭡니까? 내로남불이. 고무줄법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 굉장히 적법, 우리는 적법하다, 우리는 뭐 합법적이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내세우는데, 왜 이렇게 내세우냐? 가능한 한 이 사람들 자기 적법성에 숨으려고 하는 이유는, 첫째, 가장 큰 이유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치적 선전으로. 이 사람들은 가능한 한 용어를 우리가 같은 말로 해석해 주기를 바라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적법하게 한다? 우리 합법적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선거 자체도 자기들 그냥 그 비밀 선거가 아니라 공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도 합법적이라고 이제 막 선전을 하죠. 우리 인민들의 독재가 아니고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우리는 뭐 90% 뭐 99% 이렇게 찬성을 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 느슨하냐? 응? 너희들은 뭐 사상이 좀 이상하다.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우리한테 이 90%가 의사를 몰아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자유세계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자기들 계속해서 적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지. 또 하나는 새로운 계급의 권리를 사실은 법의 외피를 입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고무줄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필요하면 자기들한테 도전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 법의 잣대를 따뜨리면서 무자비하게 탄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한테는 허용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합법성, 적법성 굉장히 따지게 됩니다. 보십시오. 기립표결을 하지만은 지켜야 될 건 자기들 절차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눈에 가시기가 뭐냐면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와 일당 독재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만의 소리에 대해서 누군가가 다시 한번 심판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불만에 대해서는 그런 불만은 괜찮은데 라고 하는 판단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 지배계급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권력을 놓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권력은 모든 돈을 만들고 모든 부를 만드는 통로에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 신경질적인 반응에 대해서 보호막을 쳐줄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사법부인 것입니다. 독립된 사법부가 있으면 생각해봅시오. 국가가 어떤 처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소송도 할 수 있고 잘못됐으면 진정하면 그 재판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기관이 있는 순간 자기들의 방어막 일단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권의 독립과 법의 지배가 불가피하게 반대 세력 등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등소평이 얘기했던 중국에 있어서의 삼권분립은 있을 수가 없다. 삼권분립에 있어서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삼권이라고 하면 행정, 입법, 사법이지만 그중에서도 삼권분립의 핵심은 사법입니다. 정당 정치 하에서는 어느 정도 행정부와 입법부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정당이 입법부를 구성하고 다수정당이 정권을 잡는 하에서는 서로 이제 연대하고 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입법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입법과 행정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서 완전한 견제라고 하는 것은 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견제는 어디서 가능하냐? 사법부죠. 사법부의 독립이 바로 삼권 분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에게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존립 근거를 바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1957년에 나온 그 유고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라스가 얘기하는 걸 보면 그때만 해도 유고에서 이 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가 없는 직업입니다. 급여도 적죠. 별로 매력이 없는 직종인데 그때 아직까지는 사법을 다 틀어주지 못하는 상태였죠. 사실은 법관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 있는 직업입니까? 사실 법관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법관은 자기가 뭔가 심판을 하고 싶어도 누가 이 사람 잘못했습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재판에 넘기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지가 잡아다가 지가 재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판관 포천성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온 잘못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해서 심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줄 뿐입니다. 권력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공산체제 하에서 사법관이라고 해서 매력이 없는 직종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달라졌겠죠. 그 외에도 보면 지금은 뭐 완전히 그 사법권도 공산주의자들 아니면 당연히 이제 사법관의 지위도 이제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그 폭력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혁명 후에 폭력은 끝났습니다. 혁명에는 어느 정도 폭력이 필요하죠. 필요악입니다. 폭력 없이 어떻게 혁명이 되겠습니까? 기존 질서를 급격하게 무너뜨리는데. 그렇지만 혁명이 끝난 뒤에는 뭐가 자리 잡냐? 개인의 자유가 자리 잡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죠. 그 혁명은 대부분의 이제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이어지는데 공산주의 혁명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의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에는 그 혁명의 밑바닥에 이미 시민 의식을 갖고 거기에다가 경제적 기반도 갖고 있었던 부르주아들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혁명을 통해서 전면으로 드러나니까 그런 세련된 시민의식과 이런 걸 가지고 잠깐의 혼란은 있었지만 결국은 길게 봐서는 그 사람들이 주도가 되면서 결국 질서를 잡아가고 평화가 오고 폭력은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이 공산주의 혁명은 그런 것 없이 폭력만을 가지고 정권을 잡은 것이고 잡은 정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권력을 가지고 부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세워진 것도 힘과 폭력이고 유지하는 것도 힘과 폭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제가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광범한 폭력의 행사라고 이 질라스가 그 본질을 본 겁니다. 바로 자기가 있던 유고에서도 봤지만은 두 번씩이나 만난 스탈린이 바로 그런 자였죠. 그것이 이제 중국, 북한 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숭배의 대상입니다. 폭력은 아주 궁극적인 목적까지. 그러니까 사회법칙의 저 끝에 있는 뭔가 유토피아에 도달하기 위해서 폭력이 아직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포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동원하고 동원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스탈린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경찰을 써서 국민교양을 담당했습니다. 국민교양을 경찰이 담당한다니까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 스탈린이 빠졌던 고민이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각성이 있어서 그들을 막 부추기고 그들을 칭찬하고 이래가지고 혁명이 됐다고 딱 그랬는데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이 국가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국가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레닌의 말에 하면 국가는 사실은 폭력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없어져야 될 것이에요. 스탈린 대에도 와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스탈린 자기 말에 의해서도 계급적 각성이 있었고 그 계급이 완전히 정권을 잡았고 그렇다 그러면 과거에 악으로 치부하던 국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국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국가를 가져가야 되겠어요. 통치하는 수단으로. 그래서 그걸 뭘 집어넣냐. 아직까지도 계급적 각성이 좀 덜 된 것 같다. 내부의 적들이 있다. 내부의 적들을 척결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경찰 기능이 있어야 되고 경찰 기능은 결국 국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이런 시민적 교양을 떠맡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경찰이라고 하는, 사실 경찰은 폭력 집단입니다. 그게 법으로 제어가 되고 법으로 합법성 내에서 공익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지, 그 합법성이 풀어지면 그건 하나의 폭력 집단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 폭력성을 그대로 가져간 것이 스탈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성을 그대로 가져간 게 지금 북한이고 중국이죠. 공안통치죠. 그래서 수탈기업이 갖고 있는 권력 독점을 딱 법적으로 딱 보여주는 게 누구냐? 바로 이 경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 국가가 되는, 우리가 지금 검찰이 무력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검찰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아래, 여기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어린애들 울 때, 야, 저기 순사 온다. 그러면 울음을 뚝 그친 적이 있습니다. 순사 온다. 순사가 일제의 순경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일제가 무단 통치를 통해서 동원했던 수단이 말, 경찰이라고 하는 물리력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시골의 모든 사람들까지 미친 것이었죠. 호랑이 온다는, 아무리 그래도 호랑이가 어디 있어 그러지만 순사 온다 그러면 울음 뚝 그쳤습니다. 그러한 경찰의 물리력을 통제했던 게 뭐냐 하면 검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손발이 없습니다. 머리만 있습니다. 그 검찰 제도를 어디서 갖고 왔냐? 미국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룡, 힘이 있는 집단을 제어하는 수단으로서 검찰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민통제라고 합니다. 문민통제의 수단이 검찰이었습니다. 지금 그 검찰을 다 지금 와해시킨다고 하는 것은 곧 그 경찰이 과거의 일제 무단통치 시대 때 그 경찰처럼 국민들의 생활의 모든 삶에 다 들어오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교양까지도 얼마 안 있으면 담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냐? 개인적인 일상의 삶이 그냥 불안이 일상적인 삶이 되는 것. 불안하지 않으면 그날이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질라스가 이 책을 쓴 것이 1957년입니다. 63년이 지났습니다. 63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놀랍게 그냥 저는 한국 사회, 중국, 북한 데자뷰를 느꼈습니다. 굉장히 비극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거꾸로 돌아가야 되냐.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질라스가 그 얘기를 해줍니다. 민중들이 깨어나야 된다. 국민들이 깨어나서 저들이 저 말 속에 숨기고 있는 것, 저들이 교묘하게 아주 그 새치의 혀를 가지고 말장나는 그 뒤에 숨는 본질을 꿰뚫고 정말 내 법대로 해라, 이 헌법대로 해라 라고 자꾸 요구를 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그 앞에 놓인 것이죠. 그 교보문고 가면 들어간 그 입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좌파는 책을 만들고 책은 좌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학 도서관장을 하면서 이제 보는데, 이제 사실 모든 거의 제가 좌파라고 하나고 좌파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디 나오는데? 맨 앞에 있죠. 네. 왜 좌파라 그러냐? 좌는 유물론과 변증법을 가지고 한 마르크스주의인데 이걸 또 제대로 공부도 안 했어요. 아주 잡스럽게. 그게 잡스럽습니다, 아주. 그리고 이걸 생활로 해요. 직업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은 진짜 좌파가 없고 좌파만 있습니다. 이 좌파를 뭐 되도 않는 몇 권의 책들이 좌파를 만들고 또 좌파가 또 이상한 책들을 만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정말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사랑하고 헌법을 사랑하고 이런 우리 시민들이 이제 깨어있어서 정말 알아야 됩니다. 알고 저들의 본질을 꿰뚫고 너 그게 아니지 이렇게 지적해 줄지 저들이 뜨끔뜨끔 할까. 왜? 기본적으로 거짓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 되시면 이 책도 한번 보시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1957년 예언자처럼 정말 핵심 공산당 이론가로서 혁명가로서 살다가 일당 독재의 폐해 그 한계를 직시하고 비판했던 그 예언자 같은 사람의 얘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